장마철인데요. 비가 오락가락하지요. 갑자기 비가 퍼붓다가 또 금방 또 뜨거워졌다가 사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폭염과 폭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상한 기후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저쪽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요. 올해 너무나 뜨거운 폭염으로 해서 벌써 사망자가 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무더위, 뭐 몇십 년 만에 무더위가 매년 갱신이 되고 있지요. 이상기후가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기후가 일상기후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계절이 그 계절다움을 잃어버리는 모습,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가 그 계절을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탐욕이고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리 인간들의 탐욕을 가리켜서 구약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절의 기쁨을 누리고 그 계절의 환희를 누려야 되는데 계절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그리워지는 것은 계절다움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 무엇무엇 다움에 대한 그리움들이 커져가는 시대이지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에 학교에 대한 보도들 보시면요. 과연 학생다움이란 것이 무엇일까? 또 선생다움, 교사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가정 안에서 정말 자녀답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모답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성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저 같은 목사들은 과연 목사답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가 우리답게 살지 못하고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즘에 세간에 많이 유통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주로 이 갈등을 소재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부부 간에 있는 갈등이나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갈등이나 또 어떤 연인 간의 갈등들 또 동료 간에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 동료 간의 갈등들을 가지고 앞다투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가만히 찾아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무엇 다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무엇 다음,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 다음을 잃어버린 데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갈등들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것 다음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이것 다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무엇무엇 다음이 그리워지는 시기,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다음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라는 사람답게,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새끼 오리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어미 오리가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알들을 몸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알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안에 새끼들이 부리로 알을 깨고 부화하게 되지요. 오리들이 꽥꽥거리면서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알 하나만큼은 영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알이 조금씩 알을 깨뜨리고 새끼 한 마리가 나왔는데 아니다랄까 이 새끼가 뭔가 지금까지 태어난 새끼들과는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영 오리라고는 볼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생긴 새끼가 그 알에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새끼의 수모는 시작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다른 동물들과 다른 형제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었고요. 놀림을 당할 때마다 상처받고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화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요. 사실 그 새끼, 그 미운 새끼 오리는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거였어요. 이 새끼 오리, 아니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몸이 커져가고 백조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이 오리인 줄 알았던 이 아기는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고 우아한 날개짓으로 다시 그 백조 가족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요. 제대로 알아야 그것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원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 그 사람답게 그 존재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 상식이라고 해도 될 만한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에이 그래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흙이니 흙으로, 그러니까 흙다움, 흙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흙이니 흙으로라는 이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흙이니 흙으로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큰 생태계 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다시 그 죽음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물학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요. 또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작은 원자, 그 원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다가 다시 그 에너지를 뺏긴 다음에 원래의 그 원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채 왔다가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공수래, 공수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흙에서 흙이니 흙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철학에서도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라는 것은 그래 인생 별거 없는 것이야. 인생 참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야.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흙이니 흙으로라는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 중에서 어떤 해석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종종 교구에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 교구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전도사님이 위로 예배를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입관식에 들어가서 제가 입관에 집례를 하고 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발인날에는 같이 함께 고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락동산에, 우리 성도들은 영락동산에 가서 학원 예식을 갖거나 또 자연진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일정을 교구 성례부원들과 같이 하게 되지요. 그 예식은 그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예식의 가장 마지막은 대부분 영락동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고인을 관에 모셔서 하관을 하거나 아니면 육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안치하면서 그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하관 예식과 그 자연장 예식을 집례하면서 그 집례할 때마다 사실 저는 이 흙이니 흙으로라는 이 말씀을 저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성경에 인쇄된 그 어떤 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흙이니 흙으로 가는 모습을 정말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장 흙다워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잘 쓰는데요. 뭐 인간적이란 말, 여러분 그 반대말은 뭐 비인간적이기도 하고 너무 로봇 같다, 기계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AI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인간적인 사람, 로봇 같은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의 매력을 느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또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성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원래는 참 차가워 보이고 참 철두철미해 보이고 빈틈이 없어 보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하면은 야, 저 사람 인간적인 면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락동산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흙에서부터 온 그 인간이 그가 평생 동안 밟고 있었던 그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가 살아갔던 그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가장 인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지요. 흙이니 흙으로, 흙답게,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다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삶, 그것이 흙다움, 인간다움,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보다 낮은 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제법 높은 위치를 지니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 자리에 계시기까지 아마 여러 수고와 땀을 흘리시고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은 여느 분들과 다름없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 가장 흙다움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보다 낮은 자리를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공원에 가도 놀이기구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돈을 내고 그 아찔한 기분을 느끼는 거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쩌다가 아이들과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서 이렇게 타더라도요, 이거 타고 또 타고 싶다, 재밌다라는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경험했던 놀이기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놀이기구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안전바를 이렇게 내리면요, 그 의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회전을 하면서, 천천히 회전을 하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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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이만큼 올라왔으면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 밑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탔던 그 놀이기구가 70m로 올라가더라고요. 아파트 높이로는 26층 높이라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위에서 바닥을 보면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놀이기구가 무서운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끝에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면요, 덜컹하고 의자가 섭니다. 그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요? 이게 분명히 얼마 있다가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강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떨어지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게 쭉 올라갔다가 멈춘 다음 약간의 긴장이 이제 적응될 만한 즈음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훙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3초 걸립니다. 70m를 내려오는데 3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요, 우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도 있고요, 환호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3초만 버티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공포에 질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하강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지요. 하루하루 보다 낮은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을, 낮은 자리로 향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밑으로 내려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높아져가는 삶, 높아지고 싶은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것 같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남에게 조금 존중받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으면 우쭐해졌다가 어쩌다가 누군가 나를 조금 깎아내리고 잡아 끄는 것 같으면 분을 내고 내가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원래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이지요. 바닥에, 땅에 깔려있을 티끌이, 흙이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빛을 가리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땅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바닥에 있어야 할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를 부유하면서 생겨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다움, 그것이 결국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보다 보다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보다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흙이니 흙으로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다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흙 다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낮은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흙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려갔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흙이 내려앉은 그 땅을 생명의 터로 삼아주셔서 그곳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깃들게 하시고 그 생명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티끌 같은 순간들이지만 그 티끌 같은 순간들이 이 땅 가운데 소복히 내려앉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태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요 교육부에서 여러 교육 행사들 수련회, 비전 드립,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자기 부서 수련회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그 수련회 홍보를 위해서 여러 영상들을 제작했는데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연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씀도 자전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됐어요. 야, 내가 요즘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했으면 나는 사역 못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신대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 만에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정말 좌충우돌하고 우당탕탕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대원 2학년, 3학년 되면서 3학년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졸업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던 중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일정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곳에 선교 훈련을 하는 과정, 견습 선교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원했습니다. 선교 견습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교수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전사님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다니까 아이고 더운데 고생 좀 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갔던 곳은요. 제가 있던 그 사역지는 그 수도 나이로비에서 차를 타고 한 7시간 가야 있는 그리고 아주 해발 2,500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곳입니다. 산골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여기는 고지대다 보니까 1년 내내 우리나라 늦가을 같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을 켜고 자야 되는 그런 곳이었었지요. 거기서 본래 난민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여셨어요. 미션스쿨을 여셔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그곳에 와서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도록 거기에 학교를 여셨던 거예요. 제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스쿨버스 운전사, 점심에는 학교 직원, 저녁에는 전도사, 선교사로 사역하고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일손이 모질랄 때는 주방에 가서 고기를 굽고 음식을 만들고 조리사로 아주 재밌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사실 그렇게 오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먹는 게 좀 시원찮을 수밖에 없겠지요. 나름대로 거기에는 우리 한국인 팀 안에서 이런저런 재료들을 구해서 나름 한국 음식 비슷한 것들, 한국 음식은 못 만드니까요. 한국 음식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해도요. 절대로 못 만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김치였었습니다. 김치가 먹고는 싶은데 어떤 재료를 조합해도 일단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김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팀 안에 김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김집사님이 원래는 건축 때문에 그곳에 와 계셨는데 집사님이 김치가 너무 드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를 한번 재배해보겠다 도전장을 내미셨어요. 사실 배추가 좀 더 키우기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를 한번 키워보겠다 하시면서 거기 학교의 공터의 일부를 다 일구셔서 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렵게 공수해온 무씨를 거기다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땅에서 내가 깍두기를 담아보겠노라고, 아프리카 깍두기, 아프리카산 깍두기를 담겠노라고 그 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물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정말 정성스레 돌보시면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싹이 이렇게 무싹이 나왔는데 무가 이렇게 연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무가 이렇게 연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흙이 어느 정도 그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분을 머금지 못하고 다 밑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아, 흙이 문제였구나. 그래, 무슨 아프리카에서 깍두기냐. 그냥 먹던 거나 먹자 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집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꾸 밖을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 흙을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물을 심을 만한 흙이 어디 있나 그 인근 지역을 다 뒤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서 수키로 떨어진 데서 그 비슷한 흙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이 그 흙을 트럭에다가 실어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흙을 퍼다가 원래 그 조성해 놓으셨던 그 밭 위에다가 그 새로운 흙을 다 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씨를 거기다 심으시고요. 또 아주 정성스레 물이 부족하니까요. 빗물을 받아서 물을 주고 허름을 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그 밭을 일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가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처럼 이만하게 팔뚝만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 손바닥만한 요만한 무가 몇 개가 이렇게 맺어지는 걸 봤어요. 사실 목표는 깍두기였는데요, 깍두기를 못 담았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에 그 무를 뽑아다가 잘게 잘게 채를 썰어서 마당에 이렇게 널어놨더니 그날 저녁에 무 말랭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한나절 말렸는데 말랭이가 되어 있어서 그날 저녁에 저희 팀에서 그 무 말랭이를 먹는,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무 말랭이를 먹는 기적을 저희가 체험했더라는 거지요. 정말 의지의 한국인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히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흙이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흙인 줄 알았는데 또 기후도 얼추 비슷하고 씨앗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줄 알았는데 그 흙이 같은 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흙 중에는 죽은 흙이 있고 살아있는 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흙이 있고 생명을 품을 수 없는 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흙으로 살아가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라고 다 똑같은 흙이 아닙니다. 살리는 흙이 있고 죽이는 흙이 있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흙이 있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흙으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처음에는 우리도 그냥 땅의 티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티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자 그 생기를 받은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생령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어있는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흙이 된 거고 숨쉬는 흙이 된 거고 생명을 가진 흙이 된 것이고 생명을 품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흙이니 흙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생기를 받은 흙으로, 생령이 된 흙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흙으로, 살리는 흙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흙이니 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은 흙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남의 생명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자신의 삶 가운데 오롯이 담아서 그 생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흙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생명의 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를 우리 가족들한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마음 쓰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생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함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생명의 나눔이, 이 생기의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 생기가 때로는 나 하나 숨쉬기에도 부족해 보일 때가 있지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하루 종일 가쁜 숨을 쉬시면서 몰아쉬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한테 생기 좀 나눠주세요, 힘 좀 나눠주세요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물을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키워냈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생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생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흙을, 생명의 흙을 덮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흙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흙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죄인들이 살아갈 만한 생명의 터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려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주님께서 가쁜 호흡을 몰아쉬는, 가쁜 생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가던 우리로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그런 생명의 터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락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 영락의 뜰 안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흙이 되어서 때로는 지친 이들에게 생기를 나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낮아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기를 나누는 생명의 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영락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